자,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?
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분의 2 정도는 IT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이 IT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있을 거고
네.
또 그 기술주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이 있을 거고 또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나 하드웨어를 까는 그런 쪽도 있을 거고 뭐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더했었을 때 대형 기술주 플러스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한 65% 정도 가져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 뭐 전기차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다 이게 AI랑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의 비중도 제법 가져가는데 앞으로 어떤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.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 가치주라고 얘기하죠. 보통 원자재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소비재 관련된 뭐 건설 소비 같은 정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기는 가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체 포트폴리오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
요즘 엔비디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네.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. 그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,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. 근데 저희가 굉장히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우리가 그 인터넷 시대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은 그 하드웨어를 먼저 깔잖아요, 당연히. 이게 새로운 거니까. 마찬가지로 이 AI도 하드웨어를 깔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겠죠. 엔비디아 칩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지금 뭐 수요가 너무나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정도이기 네.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바틀넥이 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 있어서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순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.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PER이 엔비디아가 한 32배 정도 돼요.
네.
지금 S&P 500의 PER이 한 21배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뭐 1.5배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싸냐? 그렇지 않죠.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라는 게 보시면은 이제 올해만 해도 이익 증가율이 100% 이상 나올 거고요.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뭐 20% 이상 정도 나올 겁니다.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이라고 해서 PEG라는 걸 봅니다.
네.
그래서 모멘텀을 같이 보거든요. 자,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비싸 보이지 않는 거죠. 왜냐하면 S&P 500의 이익 증가율이 겨우 10%면 얘네는 20%니까 아니 100% 20% 이런 상황이니까 이 PEG 레이쇼가 훨씬 더 싸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시스코 시스템즈랑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.
네.
시스코 시스템즈가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었거든요. 지금이 엔비디아가 AI 인프라를 깐다고 치면 95년부터 해서 사이클을 쭉 보시면은 한 앞으로 5년 사이클이다. 뭐 한 길게는 7년 사이클이다. 이렇게 봤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스코 시스템즈를 쫓아간다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바닥 대비해서 고점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40배 오릅니다.
네.
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바닥 대비해서 오른 폭으로 보면 한 6배? 좀 많이 오르면 한 7배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. 그러니 아직까지 정답은 없죠.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익을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. 계속 이익이 늘면 주가는 계속 갈 거고요. 그 이익에 느는 폭이 S&P 500을 훨씬 더 윗돈다.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아무리 못해도 앞자리 수가 바뀔 거다. 그러니까 즉 한 단위가 더 늘어난다. 예측 지금 이제 $900 이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$1,000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
네.
정말 많이 올라가면 뭐 과거 시스코 시스템도 똑같이 쫓아간다.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, 3배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고 지금 AI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의 다른 사이클들에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고점과는 거리가 좀 있다. 그래서 FANG이랑 마가,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한 네. 이 대형 기술주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작게 보면 한 30% 많이는 70%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. AI 관련 주만 놓고 보면, 그러니까 네. 뭐 엔비디아를 제외한 뭐 다른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뭐 중소형주들,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100%에서 200% 정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. 아주 짧게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천천히 한 20%씩 올라서 앞으로 뭐 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없으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보시면서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도 보시면서 물론 어쨌든 지금 들어온다는 건 맞고요. 앞으로 어떤 고점을 만들어내는 이 형성 구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예전에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
네, 아주 긴 사이클이었습니다.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95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뭐 15년짜리 그죠? 예, 그래서 굉장히 뭐 20년짜리 이렇게 긴 사이클이었단 말이죠. 물론 중간에 이제 굴곡이 있었지만. 근데 이제 처음에 인프라를 깔았던 시기로 계산하시면은 1995년부터 2000년이에요. 자, 근데 이제 이번에 사이클은 AI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뭐 그냥 핸드폰으로 쓰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랩탑으로 쓰죠. 그래서 뭐 그 오픈 AI를 쓴다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로서 쓴다든지 PC를 쓰면서 뭐 오도비를 이용해서 뭐 그 동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편집을 한다든지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인프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깔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, 즉 특히 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
네.
그게 지금 과거 95년에서 2000년에 나왔던 사이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빨라지면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 매출을 일으키겠죠. 그게 이제 뭐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AI를 이용한 뭔가 매출을 창출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사이클이 과거에 20년짜리였다면 이번에는 20년은 아니고 훨씬 더 짧고 굵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 규모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이 혁신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캐시우드 같은 분은 뭐 앞으로 3년 안에 다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를 종목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인터넷 사이클의 앞단 그러니까 5년짜리 나왔던 거에 지금 현재는 재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당연히 이 인터넷 사이클을 잘 요해주시 하셔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냐면 생산성의 상승의 폭을 보면 돼요. 우선 처음에는 인건비가 주니까 그 부분이 생산성을 높여줄 거고
네.
나중에는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니까 또 생산성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숫자가 그냥 생산성 지표로 보면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과거의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잘 보시면은 그 생산성 지표가 연간 상승률이 0.8%대에서 크게 확 오르면서 2.3% 2.4% 시대로 가요.
네.
연간. 그러면서 그게 엄청나게 긴 사이클이 만들어졌었어요. 그래서 S&P 500이 연평균 18% 상승을 하고 나스닥 100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연평균 40%의 복리 창출을 해줬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생산성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
네.
숫자화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작년 3, 4분기입니다. 작년 3, 4분기에 생산성 지표가 1%대로 높아졌고요. 그리고 4, 4분기로 들어가니까 2%대로 높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, 4분기 지표가 나오겠죠.
네.
이게 또 2.5%의 상승률을 보여준다. 그럼 이게 똑같은 리피트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생산성 지표가 꺾이지 않는 한, 즉 연간 단위로 2.3% 2.4%의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면, 그런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95년 2000년에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나오고 있는 생산성 지표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
네.
오히려 인터넷 때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해요. 그래서 더 세게 굵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리스크는 뭐냐면 업사이드 리스크예요.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아니라.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쉽사리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생산성 지표를 보시면서 이게 연간 단위로 2.5%씩 상승을 한다. 그러면 옛날의 사이클보다 더 세다. 그러면 옛날의 상승률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. 자,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? 나스닥이 그 5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? 533%나 올랐단 말이죠.
네.
네. 지금 나스닥이 그 2022년 바닥 대비해서 오름폭으로 계산하시면은 이제 한 뭐 60% 정도 올랐단 말이죠. 그래서 아직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물론 생산성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로 오르지 못하겠죠. 그리고 끝날 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생산성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은 페이스 아니면 뭐 더 높은 페이스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렇지 않아도 이런 AI가 얼마나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지 얘기할 때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예전부터 네.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기는 정말 오르기 전부터 해주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
네.
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으로 AI의 파급 효과가 더 많이 빠르게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.
그렇죠. 자, 우선은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거죠. 네.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 케이스란 말이죠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로 전력 소비가 너무 높아져서 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뭐 아니면 뭐 대형 기술주들이 북극에다가 데이터 센터 네네, 왕창 네네. 늘린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SMCI가 그런 종목이죠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종목이 되는 거고 그 엔비디아 칩을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사실 S&P 500 또 엔비디아보다도 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뭐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15배나 올랐으니까
네.
네, 그 정도로 이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겠죠. 그리고 또 그 엣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되겠죠.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정답을 못 내린 게 도대체 엣지 디바이스가 뭐냐 이거죠. 일부에서는 지금 PC형 관련돼서 AI를 탑재한 PC가 앞으로 전체 올해는 전체 매출 중에서 20% 정도밖에 안 된다. 아니면 그러니까 출하 물량 중에서 20%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내년에는 40% 정도 될 거다. 절반 가까이 된다. 내후년은 뭐 이제 더 올라가겠죠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. 근데 사실 PC가 그 AI를 이용하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가 될까?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.
네.
그냥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랩탑이 되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제일 뭐 획기적이었던 게 우리가 다 들고 있는 네. 이 핸셋. 그죠? 스마트폰이죠.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AI를 탑재하기 시작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맞냐?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막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거가 아니냐. 그래서 아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이스 레코그니션으로서 그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.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정답을 아직 몰라요.
네.
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가지고 나온 비전 프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또 너무 커.
네.
그러니까 돌아다니기가 불편하죠.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가 그 레이벤 그 안경을 또 이용해서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 정답이 없어요.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뭔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. 그거를 또 다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쨌든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거기에 관련된 주식에 지금은 투자를 하고 근데 뭔가 엣지 디바이스가 나왔다. 근데 이게 앞으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켜줄 것 같다. 그럼 이쪽으로 옮겨 타고 그리고 또 이게 이걸 이용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나올 것 같다. 그럼 관련된 주식을 또 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이클이 아직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예, 이게 뭐 끝난 사이클은 전혀 아니겠죠. 네. 이제 겨우 뭐 초입 단계에서 뭐 얼리 단계 그러니까 1에서 10으로 따지자면 뭐 한 3 정도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뭐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서 네, 계속 종목을 발굴하는 재미가 앞으로 최소 2년 뭐 길게는 뭐 9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어떤 재미있는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? 늦은 거 아닌가? 이런 얘기들 역시 하십니다. 그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?
재작년 10월이 미국 시장이 바닥이었잖아요. 네.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그 작년 3월에 엄청나게 바닥을 찍을 거다. 그래서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못 사셨어요. 사실 이 차트로 보면 이 컵핸들 차트로 보면은 2022년 8월에 더 하락하는 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사실은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요. 네. 그리고 3월 달에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그 2022년 8월에 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. 네. 그러면 이거는 바텀 피싱 존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때 엄청나게 사셨어야 돼요. 근데 작년 3월에 또 기다리셨어요. 많은 분들이.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바텀 피싱이니까 잘 못 찾기 때문에 못 투자했다고 하시더라도 이제는 투자하셔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컵 핸들 차트라는 거는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서 2022년의 고점 또는 2021년 말의 고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상승장의 시작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상승장이 얼마나 갈 수 있냐면 아무리 못해도 3년 간다. 예, 길게 가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. 뭐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6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6개월도 안 됐죠. 사실 뭐 이 고점을 뚫기 시작한 게 올해 초니까. 네. 그럼 이제 겨우 3개월 됐다고 치시면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를 좀 내봤어요. 보통 이제 컵핸들 차트가 고점을 다시 뚫고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어지느냐. 그랬더니 중간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한 33개월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은 2년 뭐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죠. 그리고 평균 값으로 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5개월이 나옵니다. 네. 그럼 4년이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니면 올해 연초부터 뭐 3년 아니면 4년 정도의 상승장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그 고점 뚫기 시작한 시기부터 얼마나 오르느냐 평균치를 내보시면은 최소 47%에 정말 많이 오르면 120% 올라요. 그럼 지금 사셔야 되겠죠. 그래서 아직 정답이 없는 거고 이건 물론 이익이 꺾이거나 뭐 실질적으로 앞으로 뭐 어떤 큰 변화가 오면서 이제 끝났다 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안에 올 거다 아니면 6개월 안에 올 거다 이런 시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고점이 옵니다. 그게 빨리 오면은 고점도 빨리 오는 거고요. 근데 경기 침체가 계속 1년이 지났는데 또 안 온다. 또 1년이 지났는데 또 안 온다.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죠. 지금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고 얘기한 사람 없죠. 예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가 맞죠.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또 1년 안에 온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1년 안에 또 안 온다 이렇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최소 한 40%에서 100%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벌써 이미 고점 대비해서 제법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빼고 그렇게 계산하면 미국 증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증시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지금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어야 될 거예요. 방금 경기 침체 얘기도 해주셨고요. 네.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
네.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보통은 경기 침체가 빨리 오게 되면은 아주 부러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한 부러지는 장이라는 거는 그 고점 대비해서 약 25% 이상 빠지는 장. 네. 예, 이런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어느 시기에 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장은 오르다가 끝내고요.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뭘 봐야 되냐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.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째는 소비 관련돼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소득 증가. 얼마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등등 이런 걸 보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같은 AI 시대는 생산성입니다. 왜냐하면 GDP라는 게 총 생산이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면 GDP가 높아진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경기 침체가 어느 시점에서 올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주식 다 파시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. 왜? 경기가 급락할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리는 네. 거거든요. 예. 지금 현재는 5.2에서 5.5인데 만약에 금리를 지금 대비해서 1.5% 내리는 그 시기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1.5%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고요. 근데 이제 1.5% 내리고 나서 더 빨리 뭐 코멘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앞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것 같다. 이런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.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1.5%를 내리는 기간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.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니까. 근데 이제 1.5% 내려주고 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5.25에서 1.5% 내려주면은 계산하면 이제 한 3.5%에서 3.4%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 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건 경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 경기의 안 좋음을 두려웠기 때문에 금리 내려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막 꺾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얼마나 빨리 세게 내리느냐. 이제 금리 올리는 건 이제 없는 건 다 아실 거고. 그래서, 네. 그래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타이밍 자체가 금리를 1.25, 1.5% 내려줄 때까지는 안 파셔도 돼요. 근데 이제 그 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코멘트가 아, 우리 앞으로 금리 더 많이 내려야 돼? 라고 나오면 그때는 진짜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고맙습니다.